안녕하십니까? 성경의 예언들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그 예수님이 경험하셨던 그분의 생애가 우리에게 그대로 반복 적용된다는 사실을 혹시 아십니까? 물론 우리가 말구유에서 다시 태어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또 개인의 영적인 경험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태어난 것에부터 시작해서 그분의 죽음, 부활, 승천까지 우리가 그대로 경험하게 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러한 영적인 경험과 성숙의 과정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분께서 경험하신 그 사건들을 우리도 실제적인 사건들로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그 경험은 지난 인류 역사 가운데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놀랍고 깊이 있는 예언에 대해서 오늘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계시록 14장 4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 그들은 예수님이 달을 지나서 또 그 다음 태양을 지나고 화성을 지나고 수성을 지나고 목성을 지나서 그 다음 금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 우리가 사는 것과 같은 이러한 수천 개의 태양을 지나고 또 오리온 성좌를 지나고 안드로메다 은하를 지나고 셀 수 없는 은하계를 지나서 우주 끝까지 가시면 거기까지 함께 갑니다. 저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분을 따라서 함께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우리가 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우주 거민들에게 방문할 때 그때 예수님을 따라서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서 우주 여행을 할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예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도착한 하늘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말구유에 태어난 예수님의 비천함과 겸손을 보면서도 그분을 따라가기로 선택하시겠습니까? 가난한 목수의 집에서 자라났은 어린 예수님이 매일매일 고된 일과를 지내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인내와 사랑의 모범을 보이면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따라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또 겟세만에 이르고 폭도들에게 잡혀서 법정에 송환되고 형편없는 대우를 받고 있는 그런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거짓 고소를 당하고 고난당하시는 그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까지도 따라가시겠습니까? 갈보리로 끌려가셔서 하늘과 땅 사이에 세워진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곳에도 따라서 가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지상 생애의 마지막 장면들은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가 경험해야 할 것들과 유사한 것들이 매우 많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미래가 이르러 올 것인지 깨닫고 준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는 계획에 그 두 가지의 특별한 위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33년 반의 그 생애를 마치실 때 그때 이 땅에서 가지셨던 마지막 위기고 다른 하나는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가 경험하게 될 정말 인류 역사의 최후의 위기입니다. 이제 곧 종결되어가는 인류 역사는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경험하게 될 사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곧 직면하게 될 이 위기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위기가 될 것입니다. 이 위기는 지상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온 우주에 미치는 그러한 위기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온 우주가 또 하늘의 천사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무언가 해결하지 못한 질문들, 예를 들자면 사탄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늘에서 쫓겨났을까? 이렇게 품었던 그들의 의문의 해답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악한 속성이 폭로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공의로우심이 옹호되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당하셨던 반대를 만나야 하고 또 예수께서 가신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시대의 남은 백성에 대해서 우리가 방금 말씀을 읽었죠. 무엇이라고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위기를 지켜보기 위해서 온 우주의 거민들이 함께 모였고 지금 오늘날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천사들과 온 우주 거민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라고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는데 뜻밖의 그냥 위기를 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라고 기록되어 있고 또 그 뒤에 보면 일이 이르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말해주는 것은 내가 그인 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것에 대해서 예수께서 처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너희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말을 들으시고 그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제3일에 부활할 것을 그때부터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장래에 이르러 올 사건들을 펼쳐 보이려고 아주 진지하게 노력하셨습니다. 갈릴리에 오셔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우매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자,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바로 다음 절에서 이 제자들이 이 마지막 장면에 대해서 얼마나 조금밖에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뇨?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님이 잡히는 바로 그날 밤에 지금 서로 누가 크냐 하는 그런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악한 사람들에게 폭도들에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채찍에 맞고 못 박히셔야 될 텐데 제자들은 서로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라는 이런 정치적인 싸움에 빠져서 서로 지금 다투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돌아가셨다가 무덤에서 다시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고자 매우 힘쓰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은 그냥 그 로마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일시적인 해방만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굴욕적인 죽음을 당하셔야 한다는 그 사실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련의 때가 이르자, 시련이 그들에게 이르자 그들은 아무런 준비가 없었음이 스스로 발견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마치 그들에게 한 번도 말하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의 희망을 완전히 깨뜨려버렸습니다. 예수께서 여러 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마치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참 어쩌면 이럴 수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미래가 분명히 펼쳐져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앞에는 예언으로 분명한 미래가 펼쳐져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폐 환란에 대한 사건들이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마치 이 중요한 진리들이 전혀 계시되지 않는 것처럼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연구하지 못하도록 덮어버리고 또 성경의 뒷받침이 안 되는 소설과 같은 시나리오들을 막 쏟아내면서 사람들을 여러 가지 이설과 또 오류 가운데 혼동시키고 있습니다. 각 교단과 교파마다 다른 해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믿어야 할지 그런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저희 성경의 연들 시간에 저와 함께 발맞추어 나간다면 이 혼탁하고 암울하고 위태로운 이 시대에 여러분들은 빛으로 인도하는 나침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순절 사도시대 이후 경험하지 못한 신앙 부흥을 여러분들은 맛보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든지 아니면 제자들처럼 그런 절망에 빠지든지 그런 길을 택해야만 합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준비되지 않아서 나를 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버리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각 사람에게 시험이 다가올 때가 멀지 않았습니다. 짐승의 표가 우리에게 강요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또 한 번씩 한 번씩 세상의 요구에 양보하고 또 세상적인 습관에 따라온 그런 사람들은 우리에게 조소하고 모욕 또 투옥, 죽음 이런 것들을 당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세상의 권력에 굴복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가 아님을 그때 알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 쉽게 타협해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에 넘겨주는 사람이 있고 넘겨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미움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신 길을 가든지 아니면 배반한 유다가 간 길을 가든지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배반하든지 아니면 배반당하든지 둘 중 한편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생애를 통해서 각 개인의 운명을 지금 결정짓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경험이 우리의 미래의 사건들을 보여준다고 했는데요. 자, 이제 예수님의 생애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개혁자이셨습니다. 고고하게 밝혀진 바에 의하면 여러분 이제 예루살렘의 그 제사장들의 집을 이제 한번 그 다큐에서 보여준 것을 제가 한번 보게 되었는데요. 제사장들 집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들이 아주 초호화한 가옥들로 꾸며진 것을 고고하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제사장 집에 들어가 보니까 정결 의식을 하는 욕탕이 다섯 개가 있었는데요. 그 정결의식이라는 하는 그 욕탕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뭐 집에 있는 욕실 같은 그런 욕실이 아니고 침례를 받을 때처럼 깊은 큰 웅덩이입니다. 그래서 웅덩이로 봐도 아주 큰 목욕탕이죠. 그 안 밑으로 계단이 있고 그 탕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아치형의 큰 문이 있고요. 거기를 통과해서 들어가면 한 계단 한 네다섯 칸을 내려가서 물 속에 몸을 잠근 다음에 그 다음에 반대편 계단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죄와 부정을 씻는다는 그런 정결의식 욕탕이 집에 다섯 개. 또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 집에서 성전으로 직접 통하는 전용 도로가 따로 있습니다. 제사장들만 다니는 전용 도로죠. 그리고 평민들은 그 아래로 다닙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아래로 다니셨겠죠. 제사장들은 위에서 다니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위선자들아, 겉은 아름답게 꾸미지만 속은 해골과 온갖 썩은 것과 더러운 것이 가득한 이 회칠한 무덤들아 라고 예수님은 아주 직설적이고 단호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통쾌한 일이죠. 그러나 이건 정말 목숨 내놓고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또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그 사랑이 충만하고 또 기이한 여러 행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냥 마냥 뭐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병자를 치료하는 이러한 행위들은 제사장들과 정면 충돌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 병자들은 육체의 고통 때문에도 괴로운데 또 무슨 선고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병을 앓게 됐다. 이런 선고까지 들었죠. 그래서 병자를 부정하다 그렇게 선언하고 내쫓는 일을 누가 했습니까? 제사장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정하다고 낙인 찍은 병자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까이 하시고 그들을 다시 사회로 환원시켰습니다. 아니, 이런 일을 감히 누가 해요? 그 당시 종교 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이제 뭐 이야기는 잘하니까 제사장이 지나가죠. 레위인이 지나가고 또 다 지나쳤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교훈이 그냥 사마리안처럼 남을 잘 도와줘라 뭐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그 정도의 교훈만 이끈다면 그것은 우리가 초등학교 때 듣는 이야기죠. 예수님은 그 당시 우리 한번 2000년 전 예수님의 당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은 그 당시의 사회 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뭐 취급했습니까? 개 취급했죠. 예수님이 수가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자와 이야기하고 있을 때 그것을 본 제자들이 이상히 여겼다고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사마리아인들은 정말 그들과 상종하지 못할 그런 사람들로 취급하던 그러한 시대적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외식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보다도 이웃을 사랑하는 사마리아인이 더 낫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옆에서 듣고 있는 유대인들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아마 얼굴이 불그락불락하면서 뭐 속에서 막 뜨거운 것이 치밀면서 뭐 어떻게 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은 유대의 제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성전 밖에 돈은 부정하다면서 그 안에서 프리미엄을 받고 돈을 바꿔주는 그런 금융 패거리들, 환전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상과 매매하는 자들의 상을 다 뒤엎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정경유착의 끈을 처단하셨습니다. 참 멋지죠? 정말 멋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시 상황으로 보면 청와대 앞에서 국기를 태운 것 같은 그런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안 그래도 예수님한테 그 쌓인 게 많은데 이 일로 저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그들이 더욱 고심하게 되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매춘부 또 매국노아 같은 세리들과 함께 지내셨습니다. 이것은 제사장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보면 정말 경악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신분 제도를 타파하시는 개혁자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행동들은 사랑의 발로였습니다. 그런데 무슨 사랑일까요? 그냥 그저 아껴주고 감싸주는 그런 감정적인 사랑일까요? 천만에 아니죠. 진리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 지도자들의 눈에는 예수님의 모든 행위는 민중을 선동하고 기존 질서를 깨뜨리려는 혁명가의 모습으로밖에 인식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개혁자의 길을 걸으신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을 진실로 따르는 사람들은 개혁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한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아니, 한번 여러분 자신의 상태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개혁해야 될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교회를 한번 보시고 기독교회의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2000년 전 유대교회보다도 더 타락하고 곪아있는 이 교회의 상태가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진실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외쳐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로부터 오해받고 비난받고 조롱받고 결국에는 죽음에 이를지라도 그것이 예수님을 진실로 따르는 사람이라면 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님은 개혁자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시대의 개혁자를 지금 찾고 계십니다. 자, 이제 우리가 겟세마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 중 특히 마지막 장면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곧 예수님이 하셨던 그 비슷한 경험들을 실제적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양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그가 하신 경험에 동참하는 것도 의미합니다. 자, 이제 우리 겟세마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따라갈 준비가 되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동안 제자들은 뭘 하고 있었습니까? 자고 있었습니다. 잠자는 제자들은 재림이 가까운 이 마지막 시대에 잠자는 교회들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깨어 기도하는 무리들을 대표합니다. 시계가 시간을 알리는 종을 딱딱 칠 때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일어나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께서는 무엇이 닥칠지를 아셨어요. 그 일을 위해서 준비를 하셨습니다. 시험이 올 때 준비 완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경험이 될 수 있고 또 우리의 경험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은 어땠습니까? 전혀 예기치 못한 상태에서 변을 당했습니다. 차이점은 한 부류는 자고 있었고 또 한 사람은 깨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예언을 믿고 순서대로 행동에 옮겼고 다른 한 무리는 자신들의 계획을 서놓고 어떤 뭐 돌발적인 사건이 터진다 해도 우리는 모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자만했습니다. 우리는 이 두 무리 중에서 한 무리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만약 지금 우리가 잠들어 있는 무리에 있다면 거기서 빠져나와 다른 무리에 속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겟세마네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라는 뜻이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네, 기름을 짜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 동산에 감람나무가 있었죠. 그래서 그 기름틀 역시 감람나무가 있고 기름을 짜야 되니까 기름틀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수세기 수천 년을 통해서 감람나무 열매를 모아서 그 기름틀에 넣고 눌러서 기름을 짰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상처를 고치시기 위해서 그토록 무서운 압력에 눌려서 사랑의 향유를 그곳에서 짜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겟세마네에 또 왜 가셨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가셨습니다. 때가 이른 줄. 예수님은 예언의 시간표를 따라서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일을 하셨습니다. 한 번은 그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루살렘이 이제 올라가야 할 때입니다 라고 말한 적이 있었죠. 그때 예수님이 내 때가 아직 차지 않았으니까 나는 올라가지 않겠다 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번은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지금은 안 가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의 시간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희생 제물이 바쳐지는 그곳을 향하여 가셨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에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을 위해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역사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지식 가운데 하나는 옛날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지 아는 것입니다.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예수께서 그의 시간과 장소를 아셨던 것이 중요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시간을 예언적인 면에서 아는 것은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 시간을 아셨을까요? 때가 참에 무슨 때가 찼을까요? 예수께서 그날 밤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된 그 정해진 시간이라는 것을 어떻게 아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아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니엘서 8장과 9장의 예언을 연구하셨습니다. 예언을 연구하셔서 깨우치시고 준비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분의 때를 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예언을 다음에 연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니엘서 7, 8, 9장에 보면 8, 9장 특별히 거기에 2300주야라는 예언적인 기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70일회라는 것이 나오고 거기에 보면 제가 이 시간 우리가 다음에 이제 공부하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만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거기에 이제 69일회가 지나고 마지막 한 일회가 시작될 때 그때 AD 27년에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그리고 공중 봉사 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3년 반 그 일회의 절반에 즉 그 7년의 중간에 메시아가 끊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AD 31년이 되었을 때 3년 반의 마지막 때가 왔을 때 유월절 유대력으로 1월 14일 지난 1400년 14세기 이상 동안 수많은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죽임을 당해야 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명한 것을 세대주의 예언에서는 먼 미래로 그 7년을 떼어서 적용해버렸죠. 그래서 각종 허황된 정말 시나리오가 난무하도록 온 기독교의 문을 열어버렸습니다. 우리가 그 문제는 나중에 다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더라도 조금만 더 참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하튼 예수님은 자기의 때가 온 것을 아시고 겟세마네로 가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인성을 취하신 인간으로서 우리가 하는 것처럼 성경 연구를 통해서 지혜와 지식을 얻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알고 있는가? 우리에게 짐승의 표를 받게 할 시간이 박두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환난은 의인과 악인 모두에게 임합니다. 의인은 휴거되어서 환난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부분도 우리가 나중에 다룰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 폭도들에게 이제 임하기 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그 기도의 경험에 같이 이르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무런 부흥도 개혁도 일어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겟세마네의 장면을 이제 누가는 의사였죠.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기록하지 않았던 것 좀 더 상세하게 그렇게 기록한 내용을 우리가 누가복음 22장 44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 여러분, 승리하는 사람들, 이기는 자들은 그들의 생에서 분명히 이와 같은 고민에 찬 기도의 경험을 가져야 합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그 밤에 제자들이 넘어진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깨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기도를 끝마치셨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우리 요한복음 18장 4절부터 6절.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자, 지금은 이제 배반당하는 장면이죠. 네로라 하시니 그를 파는 유다도 저희와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네로라 하실 때에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여러분, 땅에 엎드러졌다가 영광의 광채가 사라지자 유다가 일어섰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거룩한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광채 때문에 다 땅에 엎드러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일어나서 그들의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돌같이 굳어버렸으면 마지막 때에도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현현을 직접 목격하면서도 그들의 마음이 돌같이 굳어버린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여기서 예수님이 슬픔으로 떨면서 친구여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라고 말씀하셨죠. 유다는 아무런 마음의 움직임 없이 예수님을 끌어안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장면을 위해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박해가 시작될 때, 환난이 시작될 때 유다처럼 친구와 형제들을 배반할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가지신 경험을 하지 않으면 유다가 가진 경험을 하기가 매우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게 된 이유가 단돈 은 30이 탐나서였을까요? 아닙니다. 돈에 대한 욕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생각하기를 아마 우리 스승은 아주 훌륭한데 정말 능력 있는 분인데 저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저렇게 가난하게 사는 것이 저래서야 되겠는가? 그러면서 유다는 예수님께 끊임없이 아,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낫습니다 라고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서 왕위를 차지하는 지름길입니다. 이러면서 유다는 계속 자신의 생각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아, 저렇게 하면 안 될 텐데. 아, 이 부분은 내가 저 목수 출신 예수보다는 더 잘하는데. 여러분, 마지막 때도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넘겨주기보다도 정말 극단, 광신에 빠져서 잘못된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를 넘겨주게 될 것입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유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 예수를 이렇게 딱 한 코너에 몰면 아, 드디어 신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왕이 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드디어 그때 제정신 차리고 이제 그분의 왕권을 세울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몰아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형제들이 아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넌 너무 극단에 빠졌어 이러면서 우리를 제정신 차리게 해준다고 우리를 법정에 넘겨주게 될 것입니다. 내 남편이 잘못된 신앙에 미쳤어요. 내 자식이, 내 부모가, 내 아내가 사이비에 빠졌습니다. 이단에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해준다고 넘겨주게 될 것입니다. 이미 지금도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을 제가 여러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이제 정말 우리에게 더 강하고 더 극심하게 그 장면들이 우리에게 실제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 부모가 칼을 들고 올 것입니다. 위기가 처음 발생했을 때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칼을 빼들고 방할 모든 준비를 갖춘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은 홀로 계셔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겟세마네에 가시는 길에서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이제 나만 혼자 둘 때가 왔다. 그때가 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서셨던 것처럼 우리도 홀로 서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홀로 서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의 말에, 그런 권위 있는 학자의 말에 우리의 신앙을 맡겼다가는 정말 나중에 깊이 후회해도 이미 늦은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성경을 연구해야 합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을 옳은 일을 위해서 홀로 설 수 있도록 양육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올바른 원칙들을 항상 제시해주고, 그래서 정말 마지막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라는 그런 강압적인 명령이 주어질 때,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무효되는 바로 그러한 때에도 그들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가르치고 있습니까? 아, 그냥 뭐 나이가 들고 신앙이 성숙하고 뭐 그러면 뭐 저절로 뭐 안정된 자리를 찾고 뭐 신앙을 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겠지, 그렇게 혹시 생각하고 계십니까? 요셉이 17살 되었을 때 커다란 위기에 처했죠.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굳게 섰습니다. 다니엘은 18살에 바벨론에 잡혀가서 온갖 유혹과 편리 가운데 아주 그렇게 빠져 그렇게 살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굳게 서기로 뜻을 정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본인이 메시아로서 일을 해야 한다고 동기를 밝히시던 때는 몇 살 때였습니까? 12살 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로서, 교사로서 우리의 자녀들을 어떤 사건을 위해 준비하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생애 최상의 지침이 되도록 여러분 가르치고 계십니까? 한국은 전쟁이라는 슬픈 경험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좌익과 우익, 이런 이념 전쟁은 더욱 쓰라렸습니다. 10살 정도 되는 아이들이 흥분한 어조로 자신들의 부모를 마땅히 죽여야 한다고 증언한 기록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탄의 정신이 어린 아이들의 마음을 주장하게 되면 저들의 부모를 대항해서 증언하기를 마치 그 부모의 피를 요구하는데 폭도들이 예수님의 피를 흘리기 위해서 아우성치듯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저희 아이가 지금 10살입니다. 아,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아픔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언젠가는 우리의 자녀들은 자신들의 길을 선택하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부모들이 사랑과 원칙에 잘 융화된 모본을 보여주지 않는 한, 저들이 부모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의 말에 순종하기를 가르치지 않는 한, 두려운 얘기지만 대부분의 우리 자녀들은 짐승을 섬기는 길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를 고발하는 데 앞장서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팔리신 후에 그 다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은 홀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냥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피땀 흘려 기도하시다가 그 죄의 중압감 때문에 그냥 거의 죽음을 맛보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거기서 심장이 파열돼서 죽으실 수도 있었고, 아니면 잡히신 직후에 사형장에 끌려가서 그냥 쉽게 죽으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죽음이 계속 지체됐어요. 그리고 많은 고난들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겟세마네에서 갈보리까지 그렇게 가시는 동안 약 7번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한 번은 안나스 앞에서, 그리고 또 가야바 앞에서, 또 산헤드린 회의에서, 한 번은 밤에, 또 한 번은 그 다음날 아침에, 그리고 또 빌라도 앞에서, 또 빌라도가 헤롯에게 보냈죠. 헤롯이 또 다시 빌라도 앞에 보냈죠. 그렇게 신문과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옮겨 다니실 때마다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그때마다 무리들에게 모욕과 질시를 받았고 고문과 시련을 겪으셔야만 했습니다. 상처 난 곳에 또 상처가 나는 것이 얼마나 큰 아픔인지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세 번 채찍이 맞으셨는데 채찍 맞은 상처에 또 다른 채찍이, 그리고 또 다른 채찍으로 맞으셨기 때문에 그의 등은 찢어져서 정말 뼈까지 상처가 다 드러났습니다. 로마 군병이 가시관을 만들어서 왕관 대신 씌우고 그분을 조롱했습니다. 난폭한 폭도들이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면서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침을 뱉고. 이런 일을 당하시면서도 여러분, 예수님은 용서와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성난 폭도들에게 붙잡혀서 고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왜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백성들이 모욕과 각가지 방법으로 고난을 받도록 허락하실까? 여러분, 그것은 사탄이 예수님께 하도록 용납하신 것과 같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허락하실까?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본을 끼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나타나기를 바랐습니다. 그들의 원수들을 향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주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랐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오랫동안 견딜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내가 정말 참을 수 있는 데까지는 참았는데 정말 도저히 참다 못 참겠다 이런 말하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네, 우리는 이런 표현을 자주 들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가 그런 말을 우리 자신이 했는지도 모릅니다. 어린 양을 따르는 무리에 대해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다른 번역에는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견딜 수 있는 기회가 있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준비가 되었다면 우리도 그분처럼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 부르심을 입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완전히 신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피하려고 하지도 않으셨고 성내지도 실망하지도 또한 겁내지도 않으셨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이곳을 오는데요. 제가 좀 잘 모르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맨 3차선을 타고 오고 있는데 오다 보니까 저는 앞차를 따라서 쭉 오고 있었는데 저는 직진이었는데 그게 이제 우회전하는 교차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 앞차도 이제 그 옆으로 비키고 나고 저도 이제 제 뒷차가 우회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따라 그 3차선을 따라오다가 옆에 살짝 비켰습니다. 그래서 뒷차가 충분히 우회전으로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는 공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 차가 좀 있었으니까 조금 천천히 빠져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그 뒷차가 갑자기 제 옆에 서더니 창문을 내리고 막 뭐라고 막 아침이었는데 욕을 막 하더라고요. 그때 여러분 그런 막 그런 욕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행복해요. 나는 평화로워요. 난 기분이 좋아요. 그렇습니까? 아니 아침에 딱 그 욕을 듣는데 물론 제가 그 3차로로 들어가서 제가 잘못 차선을 지킨 것은 좀 문제였죠. 그런데 그 사람이 뒷차가 저 때문에 기다린 것도 아니고 바로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그렇게 막 욕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누가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각종 오해하고 비난의 말들을 퍼뜨리는 것보다 차라리 그런 식으로 면전에서 한 대 얻어맞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각가지 경험을 다 하셨습니다. 성난 폭도들의 난동보다도 견디기 힘든 거짓 증언하는 것을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중에 야유하고 조소하는 무리들에게 둘러싸여 있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서 53장에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그런 잠잠한 양같이 그렇게 있었다고 예수님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이 진리를 거절한 많은 목사님들로부터 각종 모욕과 비난, 뭐 항의 이런 건 늘 있는 일이죠. 그런데 얼마 전에는 정말 길길이 날뛰면서 끊임없는 욕설과 죽이겠다는 협박 전화를 제가 이틀 동안 시달리면서 받아야 했습니다. 아마 제가 평상시 그렇게 욕을 많이 먹어서 오늘 아침에도 막 그렇게 욕을 하는데 별로 제가 이렇게 흥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욕을 하는구나 그랬던 것 같은데 얼마 전에 그렇게 전화 와서 뭐 와서 불질러 버리겠다, 와서 활복하겠다, 같이 죽자, 뭐 당신 아들이 이연이냐, 뭐 모두 다 죽여버리겠다, 막 이런 정말 더 이상 이야기하기에 끔찍한 표현들을 제가 정말 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를 비롯해서 이 가족의 신상을 파악해서 그들 모두를 죽여버리겠다, 막 이렇게 협박하는데, 물론 두렵죠. 정말 심장이 멎는 듯 하죠. 그런데 그때 제 마음의 평안이 깨지지 않았습니다. 참 그 목사님이 제가 이름도 알고 또 어느 교회에 심호하는지도 압니다. 그저 그 이 불쌍한 영혼을 어떻게 구원할까 그런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이틀 동안 한 번 전화를 받으면 몇 시간씩 이제 막 그렇게 해대는데 그때 제가 그분에게 와서 차라리 저를 죽이십시오. 정 그러시면 제가 순교하겠습니다. 아마 불란데 부채질하는 답변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순교할 그때가 곧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다면 그 기쁨이 얼마나 클까요? 제가 첫날 그 4시간 동안 통화하는 동안 저희 집 아이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마치 아는 것처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찬송을 혼자서 계속 불렀다고 합니다. 죽는 것은 두렵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환경에서건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작은 고난들을 통해서 인내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나중에 말과 함께 경주하겠느냐라고 예레미야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만나는 이러한 사소한 시험들을 이기도록 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켜서 말과 달려야 할 때 그때 함께 달릴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공회와 재판장에 불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하는 것이 무엇이며 우리 신앙의 이유에 대해서 증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의 증언을 듣던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 바로 저것이 진리구나! 그러면서 일어나서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심지어 원수라도 사랑하는 주님의 모본을 실증해 보여줄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적인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고난의 정점인 십자가로 가겠습니다.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을 우리가 가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앞에 박해가 있었듯이 어린 양을 따르는 이 남은 무리 앞에도 박해가 놓여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남은 무리에 대해서는 기록하기를 뭐라고요? 우리가 첫 시작할 때 말씀을 읽었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34절 37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 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병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가로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거든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여러분, 구주께서 받으신 고난과 우리가 당할 고난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사형 선고를 한 것은 누가 했습니까? 종교적인 편견과 정치적 힘이 야합하였습니다. 폭도들은 교회 지도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예수의 피를 부르짖었고 빌라도 역시 대중의 고집에 못 이겨서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예수님은 종교와 정치가 야합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시록 13장에 보면 교회와 정부가 야합하여 짐승의 표를 강요하고 그것이 없이는 매매를 못하게 하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그 핍박이 너무 심해서 결국에 가서는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에게는 사형명령이 내려지는 것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 이런 자유와 인권이 보장된 이 시대에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그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곧 그 일이 현실로 우리에게 닥칠 것입니다.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는 또 다른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야바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어서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모두에게 유익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이 죄가 있든지 없든지 그건 상관할 것이 없고 그냥 그가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를 파괴하고 사회의 질서를 문란케 하기 때문에 그를 죽여서 없애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재현될 것입니다. 관원들이 남을 구원하였으니까 네 자신도 구해봐라 그렇게 얘기했죠. 또 로마 군인들도 십자가의 강도도 네가 그리스도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렇게 조롱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까지 예수님께서 침묵을 지키시는 것은 정말로 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런 주장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 그 환란이 우리에게 온다고 했는데 그 환란을 통과해야 하는 우리들 역시 비난과 조속 가운데 고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왜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구해주지 않느냐? 일어나서 너희 생명을 한번 구해봐라. 이런 광경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 지금 이르러 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군중들이 미친 듯이 예수님의 피를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그분을 잔인하게 매질했습니다. 그의 몸에 낡은 홍포를 입히는가 하면 그의 거룩한 머리에 가시관을 엮어서 씌웠습니다. 그들은 갈대를 그의 오른손에 들리우고 그의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을 쪄다 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머리를 마구 쳤습니다. 그러자 가시가 그 거룩한 이마를 찔리고 붉은 피가 얼굴에서 턱 밑으로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그분의 머리를 천으로 덮어 씌우면서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면서 너를 친 자가 누구냐? 그렇게 놀려댔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도 버림받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무덤 너머 저편을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죄는 하나님께서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죄 그 자체가 되어버리신 예수님, 그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부르짖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이 마지막 그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그들 위에 쏟아질 때 갖게 될 그 심정을 느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창조한 인간들을 대신해서 영원한 심판의 죽음에 그 귀한 생명을 버릴 때 예수님은 아버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면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승리를 얻을 수 있었을까? 그가 어떻게 그런 투쟁을 뚫고 나갔을까?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고 정말 내리누리는 슬픔과 절망만 있을 때 하늘이 그 얼굴을 가려버리고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린 것 같이 그런 침묵만 있을 때 어떻게 예수님께서 승리할 수 있었는가? 그때 여러분, 어떤 특별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오직 믿음으로만 승리하실 수 있었습니다. 기적과 환상을 쫓아다니는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만약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역사가 그런 환상과 기적과 그런 것들이 없을 때 여러분의 신앙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기둥이 되어야 합니다. 계시록 14장 12절에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믿음을 지키려면 예수의 믿음을 먼저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언제 이런 믿음을 소유했습니까? 골고다에서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나사렛에서, 갈릴리에서, 가버나움에서 이런 믿음을 길렀습니다. 우리의 생애에서 믿음으로 사는 이와 같은 경험을 한 후에야 짐승의 폐의 환란 가운데 우리가 처하게 될 때 우리에게 주셨던 그 경험들을 의지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절망의 물결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 우리가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있을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살아있는 경험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시간이 지체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어떤 예언 성취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세상의 천연재해와 도덕적 타락이 덜해서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본향에 이를 준비가 맞춰지게 되면 예언은 아주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겟세마네의 경험이 오기 전에 매일의 십자가를 치는 경험이 있어야만 우리가 그 위기를 대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십자가를 치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받는 고난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날 무시할 때, 내 말을 귀담아 듣지 않을 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하게 됩니까? 내 욕심은 막 어떤 소리들이 올라옵니까? 저것들이 지금 날 뭘로 보는 거야? 나한테 저럴 입장이 아닐 텐데 그런 소리가 막 들려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소리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저는 저에게 속삭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칠 수 있는 경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럴 때 제가 제 육신을 다스리고 여전히 변함없는 사랑과 인내를 보여줄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어떤 말꼬투리를 잡고 내 동기와는 상관없이 오해하고 비난하고 여러분 그럴 때 어떡합니까? 십자가라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생활 가운데 있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십자가를 지지 않았습니까? 그와 같은 시련을 만날 때 우리가 명심할 것은 맞붙어 싸우지 말고 그것들을 오히려 친구처럼 껴안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습니다. 이제 승리의 장면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온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베지 아니하더라.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생애의 마지막 클라이맥스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요구로 로마 군인들이 무덤문을 막았지만 하늘의 일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영원한 승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진리 때문에 고난당하십니까? 외롭습니까? 진리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늘의 능력, 하늘의 권세, 하늘의 무한한 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길을 대적하고 있는 이러한 미약한 인간들은 불가능한 일을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진리가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처음 시작할 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라는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베들레헴에 오시면 그곳에 우리가 가보았습니다. 나사렛에 가시면 그곳에도 가서 우리가 고된 일과에도 부모님께 불평하지 않고 충실한 생활하는 예수님의 그 순종을 배웠습니다. 또 인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단호한 증언을 외칠 때 우리도 개혁자로 함께 섰습니다. 가버나움에 가시면 참다운 의료 선교사에게 우리가 동참했고, 예루살렘에 가시게 될 때 예수님이 고난받으실 것을 아셨지만 그곳에도 우리가 함께 갔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면 그분과 함께 기도의 짐을 나누기를 원했고, 예수께서 여러 고난들을 겪어 나가신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이 마지막 백성들이 법정에서, 동굴 속에서, 찬 감옥 바닥에서 온유하고 용기 있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형 선고를 받으신 것처럼 교회와 정부가 야합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사형 명령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캄캄한 흑암 가운데 사탄의 권세와 투쟁하셨던 것처럼 환란을 통해 어둠의 권세와 우리가 싸워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중보자 없이 십자가 위에 서셨던 것처럼 남은 무리 역시 환란의 시기 동안 중보자 없이 견뎌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과거에 가졌던 그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남은 무리도 오직 믿음으로 환란을 때를 뚫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문을 열라는 그런 명령을 받고 온 천사가 있었던 것처럼 남은 무리 역시 마지막 하나님의 음성에 구원함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천사들이 주님과 가진 관계보다 더 가까운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주를 믿고 죽은 어떠한 사람들보다도 더욱 그분과 긴밀한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왜 그런가? 그것은 마지막 시대를 사는 이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은 지난 6천여 년의 인류 역사 동안 사탄이 주장해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다, 이렇게 도전해온 그 말에 우리가 대답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계시록에 등장하는 14만 4천으로 표현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뜻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들의 생애에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아주 특별한 시련과 시험을 받으면서 특별한 실증을 온 우주에 보여주어야 할 특권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다른 어떤 사람보다 겟세마네의 의미를 이해합니다. 그들은 갈보리의 의미를 더 잘 압니다. 또한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의 계명이 인간들에 의해 지켜질 수 있다고 실증해 주었기 때문에 그 일에 더 많이 압니다. 그들은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의 생애는 우리가 곧 경험하게 될 일을 보여주는 청사진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곧 다시 오십니다. 그때까지 시련과 핍박, 큰 환란이 닥칠지라도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기꺼이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